단체협약의 일반적 구속력에서의 동종의 근로자 여임이 190페이지 박수근 한양대 법대 교수님이 쓰신 글입니다. 대상 판결은 대법원 2004년 1월 29일 선고 2001-5142 판결입니다. 사실관계와 주장의 요지 191페이지 기본적인 사실관계. 피고는 1996년 1월 1일 이후 징계 해고를 당하기 전까지 원고 회사의 자재부 과장으로 근무하여 왔고 1998년 4월 23일 원고 회사의 노조에 가입하였다. 피고는 징계 해고를 당하자 해고 무효 확인 등의 소를 제기하여 계류 중에 있으며 소송 계속 중에 있다는 것이죠. 해고 후에도 노조의 상근 법규 부원으로 원고 회사에 출입하면서 활동하여 왔다. 그리하여 원고는 피고가 회사에 출입하는 것을 막기 위해서 출입금지 청구를 제기하였다. 그런데 원고와 원고 회사의 노조가 체결한 단체협약 제5조 1항 1호에는 과장급 이상의 직책을 가진 자는 조합원이 될수 없다라고 동조 제3항에는 해고 효력을 다투고 있는 자의 사내 일상 활동을 제한하지 아니한다고 규정되어 있다. 그래서 동조 3항, 단체협약 3항에 단체협약 5조 3항에 의하면은 일반적인 노동조합의 조합원인 경우에 해고 효력을 다투고 있다면 이 단체협약의 효력에 의해서 사내 일상 활동을 제한당하지 아니할 것인데 이 자재부 과장은 단체협약 5조 1항 1호에 의해서 조합원이 될수 없다라고 조합원 자격 범위에 제한을 가하고 있다. 이 원피고 주장의 요지. 우선 원고는 피고가 징계 해고된 근로자이므로 회사에 출입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계속 출입을 함으로 이를 저지하기 출입 금지할 권한이 있다고 주장한다. 그리고 단체협약 5조 3항은 어차피 5조 1항 1호에 의해서 이 사람에겐 적용되지 않는 것이기 때문에 아무런 상관이 없다고 이야기하는 것이고 이에 대하여 피고는 단체협약 5조 3항에 해당이 되어서 해고 효력을 다투고 있는 자에 해당되어 원고의 사업장에 출입하여 일상적인 조합 활동을 할수 있다고 주장한다. 또한 조합원 자격을 제한하는 단체협약은 노동조합의 규약에 위반되는 것으로 무효라고 주장을 한 것이다. 가사 조합원 자격이 없다 하여도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35조의 단체협약 일반적 구속력에 의하여 위 단체협약 조항을 적용받으므로 해고 무효 확인 소송이 기각되어 확정될 때까지는 출입할 수 있다고 주장을 했다. 그래서 단체협약이 적용이 배제된다 하더라도 또다시 무엇을 주장하느냐? 노조법 제35조의 단체협약 일반적 구속력을 적용을 주장한다는 것이죠. 자, 사실관계의 보완 192페이지 노조의 규약 제10조 제1항 나호의 규정에 따르면 임원급 미만의 직책을 가진 자, 그 임원 이사 이런 사람들 빼고는 조합원으로 가입할 수 있다라고 해서 위 단체협약의 조합원 자격에 관한 조항과 배치되게 과장급인 피고의 경우에 조합원 자격을 인정하고 있는 것이죠. 단체협약은 회사랑 노동조합이 체결하는 것이고, 노조 규약은 노동조합이 자치적으로 만든 것이죠. 어느 것이 더 우선하여야 하는가? 193페이지, 이 판결 내용과 법적 쟁점 1, 원심 법원의 판단. 원심 법원은, 피고 승소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소 자체가 원고가 출입 금지를 구하는 소였어요. 물론 가처분을 먼저 했겠죠. 출입 금지 가처분을 하고 나서 본안 청구로서 출입 금지를 구하는 일종의 부작위 의무에 대해서 이제 그 구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 것이죠. 그래서 왜 여기서 단체협약이 문제가 되냐면 노조법상에 해고의 효력을 다투는 자를 노동자로 봐야 된다. 노동자임을 부인해서는 안 된다는 조항 비슷한 게 있긴 한데 그게 정확하게 보면 뭐냐면은 단체법상 부당노동 행위로서 해고를 해. 해고가 그냥 부당해고가 아니고 부당노동 행위로서 해고해야 된다. 해고에는 두 가지가 있을 수 있죠. 물론 두 가지 사유가 모두 중첩되는 경우도 왕왕 있습니다만 단순한 부당해고와 부당노동 행위로서의 해고가 있죠. 단순한 부당해고는 예를 들어서 조금만 잘못을 했는데 마치 크게 잘못한 것처럼 취급해서 그 비례의 원칙에 어긋나는 징계를 해서 해고를 했다거나 아니면은 이 사람이 산업재해를 당해가지고 요양 중에 있는데, 요양 중에 있는 사람에 대해서는 해고가 절대적으로 금지됨에도 불구하고 그러한 근로기준법의 금지를 위반해서 바로 해고를 했다. 이럴 경우에 부당하다. 부당해고죠, 그냥. 부당노동행위는 노동조합의 활동에 지배 개입하는 사용자의 행위를 의미하는 것이고, 그러한 노동조합 활동을 지배 개입하려는 의도에서, 이루어진 해고가 부당노동 행위로서의 해고입니다. 그래서 이 부당노동 행위라는 것은 단체법상 그 의무의 위반이기 때문에 노동조합도 그 중앙노동위원회나 지방노동위원회의 심판을 구할 수가 있고 또한 행정소송에서 당사자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노조법이 보호하고 있는 것은 오직 부당 해고 를 다투는 경우는 보호하지 않고 부당노동 행위를 다투어서 그것이 지금 노동위원회에 가 있거나 아니면 법원에 가 있어서 다투고 있는 사람만 출입을 노조법 자체의 효력에 의해서 출입을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런데 이 사람은 아까 191페이지에 나왔듯이 해고 무효 확인 등의 소 그냥 해고 무효 확인 등의 소 이렇게 하면은 이것은 그냥 부당해고를 다투는 것이거든요. 단순한 부당해고. 그렇기 때문에 단체협약의 5조 3항에 기댈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이 대법원의 판단. 대부분은 원심 판단을 파기해버렸습니다. 그래서 회사를 승소시켰던 것이죠. 그래서 특히 단체협약의 효력과 관련해서 말하건대 194페이지 6째 줄 규약상 노조의 조직 대상이 되는 근로자의 범위와는 별도로 조합원이 될 수 없는 자를 특별히 규정함으로써 일정 범위의 근로자들에 대하여 위 단체협약의 적용을 배제하고자 하는 취지의 규정을 든 경우에는 비록 이러한 규정이 노조규약에 정해진 조합원의 범위와 규정과 배치된다 하더라도 무효를 볼 수 없다. 그래서 이 대법원 판례의 의미를 잘 해석해보면은 단순히 노조규약보다 단체협약이 우선한다는 의미가 아니라 단체협약의 적용에 있어서는 그 적용을 특별히 배제하기로 하는 의사가 노동조합과 사용자에 있어서 의사 합치가 있었던 것으로 보아서 단체협약 적용을 배제한다는 것이지 노동조합 가입 자격 범위에 있어서 단체협약이 전일적인 규율력을 규범성을 갖는다는 의미는 아닐까 할 것입니다. 그래서 알리안츠 사건 같은 경우에 보면은 단체협약에서는 지점장의 노동조합 가입 자격 범위를 배제하고 있지만 이제 노조 규약에서는 그 지점장도 노동조합에 가입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는데 과연 지점장들이 파업에 참가했을 경우에 사용자 또는 사용자의 이익을 대표하는 자가 노동조합의 활동에 지배 개입하여 부당 노동 행위를 오히려 이루는 것으로서 징계 사유가 되어서 그 지점장들을 해고할 수 있는지 여부가 초점이 될 수 있겠죠. 그래서 그 단체협약 일방적으로 우선하게 된다면은 그러한 경우에 이 지점장들이 노동조합의 활동을 할 수 없다. 이게 전일적으로 규율이 되면 다툴 만한 그런 사항이 전혀 없는데 그렇지 않고 이것은 단지 단체협약의 적용을 배제한다는 의미일 뿐이지 노동조합 활동을 할 수 없다는 의미가 아니기 때문에 노동조합의 단순히 단체 행동권을 행사하는 것만으로 그것이 징계 사유로 보게 된다면 그것이 바로 오히려 부당 노동 행위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어서 설사 단체협약의 뭐 과장급 혹은 지점장은 여기서 말하는 지점장, 은행 지점장을 생각하면 안 되고 그냥 이름이 지점장인 거죠. 은행 지점장처럼 독립성을 가지고 인사명령을 바라며 인사평가의 최종적인 권한을 가지고 영업에 있어서 운용에 있어서 상당한 자율성을 가지는 그러한 지점장이 아니고 그냥 이름이 지점장이고 사실 근로자랑 똑같은 사람들인 것이죠. 이 사람들이 설사 단체협약에 있어서 노동조합 원으로 될 수 없다고 되어 있어도 이 사람들은 조합원일 수도 있고 또한 조합의 노동조합의 대표로서 선출될 수도 있는 것이죠. 다만 이제 지금의 대법원 판례에 의하면 단체협약의 적용은 받지 못하게 된다는 거죠. 활동은 열심히 하는데 단체협약의 적용은 받지 못한다. 이런 이상한 결과가 나오게 된다고 하는 것이죠. 194페이지 양가로이 단체협약 일반적 구속력. 노조법 제35조의 단체협약 일반적 구속력으로 그 적용을 받게 되는 동종의 근로자라 함은 당의 단체협약 규정에 의하여 그 협약의 적용이 예상되는 자를 가리키므로 단체협약 규정에 의하여 조합은 자격이 없는 자는 단체협약의 적용이 특별히 배제되었기 때문에 그 적용이 예상된다고 할수 없어 단체협약 일반적 구속력의 적용을 받지 아니한다. 아까 피고가 두 번째로 주장한 게 뭐였어요? 설사 막바로 단체협약 제5조 3항의 효력을 받아가지고 해고 효력을 다투는 자는 사내 노동조합 활동을 저지당하지 아니한다라는 규정의 효력을 직접 받지는 못하더라도 단체협약 일반적 구속력에 의해서 간접적으로 받을 수 있지 않느냐 우회해서 이렇게 했는데 대부분 그것도 부인했던 것이죠. 그리고 결론적으로 대법원 판례는 사실관계와 이와 같다면 위 피고는 노조법 제35조의 규정에 따라 단체협약 적용을 받게 되는 동종의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볼수 없다고 말해버린 것이죠. 196페이지 이 판례를 한번 검토해보자. 대로마자 3. 일반적 구속력의 요건과 동종의 근로자 1. 요건과 연결성. 노조법 제35조의 하나의 사업 또는 사업장 단위에서 단체협약의 비조합원에게 적용되는 일반적 구속력이 발생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요건이 필요하다. 동그라미 1. 하나의 사업 또는 사업장은 오히려 경영상의 일체를 이루면서 계속적 유기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전체로서의 독립성을 갖춘 하나의 기업체 조직을 의미한다. 동남이 그리고 상시 사용은 금기법 제10조에서 규정된 상시처럼 법적 해석을 통해서 보완되어야 할 개념인데 여기서 고용 형태를 불문하는 것은 명확하다. 고용 형태 불문한다는 일용직 노동자도 포함시킨다는 것이죠. 동그라미 3. 또한 동종의 근로자 반수 이상의 하나의 단체협약을 적용받고 있는 때, 그러니까 동종의 근로자가 또 요건이고 또그 중에서도 또 반수 이상. 이렇게 또 요건이 필요하죠. 동종의 근로자를 어떻게 파악할 것이냐, 이것이 문제의 핵심이다. 반수 이상이라는 요건은 동종의 근로자를 어떻게 파악하는지에 따라서 전체 분모가 달라지기 때문에 분모분의 분자에서 50% 넘는다도 역시 변동되고 개선될 수 있는 종속적 판단 요소가 되겠죠. 셋째, 하나의 단체협약을 적용받아야 한다. 그래서 제일 중요한 것은 동종의 근로자다. 198페이지. 학설에서는 뭐라고 보느냐. 양가로가 동종 근로자는 직종의 동일성을 의미하는 것이지만 우리나라의 단체협약의 실태가 사업장을 단위로 하고 있기 때문에 이를 동일한 직무로 한정하는 것은 불합리한 측면이 있다. 실제로 단체협약의 적용을 받는다 해서 동종 근로자라고 했을 때 그러면은 사무직 직원과 생산직 직원이 하나의 단체협약의 적용을 받는 동종 근로자로 보지 아니하고 오직 생산직 따로 사무직 따로 영업직 따로 이렇게 볼 것이냐. 이것은 기업별로 단체협약이 체결되는 이러한 현 실태에 맞지 않는 법 해석이라고 할 것입니다. 따라서 동종이라는 의미는 일반적으로 작업의 내용의 동일성 유사성을 뜻하는 것이지만 어떤 작업이 유기적 총체인 경영의 작업 활동의 일부로 이루는 것이라면 동종의 작업이라고 널리 해석하는 것이 타당하다. 그래서 이를 지나치게 제한하면 우리의 법 실태와 전혀 맞지 않게 되는 문제가 발생한다. 결국 이는 사업장의 제2노조의 설립 내지 직종별 협약의 적용을 자극하는 요인으로 작용해 노조의 분열을 야기할 수 있고 그러면 어디까지 노조를 세분화할 것인가 이런 문제가 크게 발생해서 이 단체협약의 체결과 관련된 그런 교섭에 있어서도 전혀 바람직하지가 못하다. 그러면은 영업직 따로 계약직 따로 그러면 계약 그 영업직 따로 생산직 따로 사무직 따로 사무직도 급수 따로 이렇게 해가지고 노조가 가면 수십 개가 하나의 사업장이 생겨야 되는데 이런 것을 노조법이 촉진하거나 부추기고 있다고 해석해서는 아니 된다라는 것이죠. 양가로나 사업장 단위 효력 확장 제도는 당의 사업장에서 동일 근로, 동일 근로 조건을 실현하고 미조직 근로자를 보호하기 위한 공익적 배려에서 설정된 제도로 이해하고, 근로자의 동종성 여부는 원칙적으로 단체협약의 적용 대상을 기준으로 하여 결정이 된다. 그래서 적용 대상은 기준으로 아예 결정이 되지만 그래서 단체협약이 생산직, 사무직을 불문하고 적용되는 경우에 양자를 포함하여 동종의 근로자를 보아야 하고 사업장 단위로 체결된 단체협약의 적용 범위가 특정되지 않은 경우에는 모든 직종에 걸쳐서 일단 원칙적으로 보아서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경우엔 직종 구분 없이 사업장 내 모든 근로자가 동종의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봐야 할 것이다. 김유성 교수도 그렇게 보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판례 입장은 어떻게 흘러왔느냐. 그래서 대부분의 태도는 201페이지, 위에서 여섯째 줄 보면 대부분 태도는 조합원 가입 자격, 자금 내용 등을 이유로 동종의 근로자 여부를 엄격하게 판단하고 그래서 너무 좁게 보는 태도로 바뀌고 있다고 할 수 있다. 그런데 반가로 이 사업장 단위 효력 확장 제도의 취지 35조 일반적 구속력 제도의 취지가 미조직 근로자의 보호에 있는 점을 고려하면은 단체 협약에 조합원 자격이 없다고 규정했다는 것을 이유로 확장 적용을 제외하는 태도에는 의문이 있다. 미조직 근로자를 보호하고 공익적 이유에서 동일 노동, 동일 근로를 실현시키기 위해서 일반적인 구속력을 확장시키는 것을 두고 있다면은 단순히 노동조합과 사용자의 의사합치, 즉 주관에 따라서 효력 확장 제도의 효력 범위가 달라지게 될 가능성이 있다. 즉 주관에 따라서 달라지는 법률을 우리는 무엇이라고 하죠? 임의법규라 그러죠. 임의법규. 임의로. 그래서 임의법규에서 규정된 것과 달리 의사합치의 내용을 딱 기록해가지고 문서로 만들어두면 그 임의법규와 상관없이 그 합치된 내용대로의 효력이 발생하는 거죠. 이것이 임의법규고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은 노동3권의 실현에 대한 내용을 담고 있는 것으로 그 전체가 강행법규를 이룬다고 보아야 하고 그 강행법규의 취지에 오히려 더 부합하는 것이라면은 노동조합이 자치적으로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에서 규정한 의사결정 종족수를 좀 올려서 만들 수 있다거나 이러한 변화는 가능하지만 일반적 구속력 즉 단체협의 효력 확장 제도는 그러한 노조의 자치적인 규범으로의 문제가 아니고 공익적 이유에서 미조직 근로자를 보호하기 위한 것이기 때문에 그러한 강행법규를 노동조합과 사용자의 의사합치 당연히 이러한 조합원 자격 범위에 관해서 단체협약에서 규정을 두게 된 때는 서로 싸바싸바 오고 가는 것이 있었겠죠. 그래서 이미 조직된 조직 노동자와 사용자가 미조직 노동자를 배제하고 미조직 노동자의 근로 조건을 전혀 이제 앞으로도 상승시킬 의도가 없을 때 굳이 이런 단체협약을 맺게 되겠죠. 그러한 단체협약을 맺어버리면 배제된 사람은 영원히 단체협약을 계속해서 그 단체협약의 조항이 살아있는 한 적용을 받지 못하게 되는 문제가 발생한다. 이런 문제를 그러니까 노동조합과 사용자의 싸바싸바로 맡겨두는 것은 강행법규를 마치 임의법규로 해석하는 것이 되어 전혀 타당하지 못하다는 것이죠. 즉 1차적으로는 단체협약의 적용 여부를 적용 범위로 봐야 되겠지만 거기서 단순히 멈추게 되면 이것을 임의법규로 해석하게 되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동종의 근로자의 원래 의미로 돌아가서 어떤 작업이 유기적 총체인 경영의 작업활동의 일부로 이루는 것이라면 동종의 근로자다 해서 객관적으로 동종의 근로자의 의미를 확정해서 주관적으로는 적용되지 않는 단체협약이 이 객관적인 요건에 해당하는 동종의 근로자에게 적용될 것인가 이 요건을 검토하면 되는 것이지 주관적인 거 한 방에 일거에 한 큐에 다 해결해가지고 적용 안 돼 끝까지 적용 안 돼 이렇게 보는 것은 강행법규에 대한 타당한 법리 해석이 아니라고 하는 것이죠. 203페이지 규약상 조합원 범위와 단협 적용 대상이 동일한 유형. 노조의 규약에는 회사의 각 사업장에 종사하는 모든 조합원을 그 조직 대상으로 하고 단체협약에서도 회사의 모든 조합원은 노조법상 사용자에 해당하지 아니하면 가입 원서를 제출한 날부터 조합원이 되고 또한 징계 사항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해당 조합원은 5일 내에 재심을 청구할 수 있으며 회사는 지체 없이 이에 응하여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는 사건이 있었어요. 이 사건이 있었는데 이 사건은 대법원 1999년 12월 10일 선고 99두 6927 판결이었습니다. 근데 이제 그 사무직은 노조에 가입한 바가 없어요. 그래서 그 단체협약이나 노조의 규약 모두 사무직이 조합원으로 가입 할 수 있는 범위에도, 범위임에도 불구하고 사무직은 일단 가입을 안 해. 이런 경우가 이제 현장에서는 종종, 나타나는 경우가 있죠. 그래서 원고는 일반 사무직이었는데 징계를 받고 회사에 재심 신청을 했는데 회사는 적법한 재심 절차를 진행하지 아니하였다. 그러자 해당 근로자는 단체의 일반적 구속력에 의하여 재심 절차를 적용받아야 된다라고 주장을 했다는 것이죠. 이에 대해서 판결은 직종의 구분 없이 사업장 내의 모든 근로자가 동종의 근로자에 해당한다. 그래서 경영상 일체를 이루는 작업활동의 일부를 맡고 있다면 동종의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객관적으로 판단해서 그 주관적 범위가 기능직 근로자들만이 그 노조에 가입됐고 일반 사무직이 관행상 개소의 노조에 가입된 바 없다 하더라도 객관적 범위에 해당하기 때문에 바로 요건에 딱딱 걸려가지고 일반적 구속력을 받게 되어서 재심 절차의 적용을 받게 되는 혜택을 누릴 수 있다고 판단한 것이죠. 그래서 직종이 구분 없이 사업장 내 모든 근로자를 그 조직 대상으로 하는 규약과 단체 협약이 있다면 이 판례에 적용을 받는데 이 사례의 경우는 꼭 그 이 사항과 같지는 않죠. 그러니까 단체 협약에서 적용 배제 규정을 두고 있기 때문에 이것이 문제가 된다는 것이죠. 204페이지 규약상 조합원 범위의 제한. 노조의 규약에 부장급 이상을 제외한 사원은 직급 직종을 불문하고 누구나 조합의 가입 대상자로 규정되어 있다. 차장급 이하의 노조 가입 자격이 있는 사원은 1703명인데 실제로 노조에 가입한 사원 수는 758명이다. 이 사건에서 근로자는 이 사건은 뭐냐면은 92누 13189 판결입니다. 대법원 92누 13189 판결. 이 사건에서 근로자는 비조합원이었는데 단체협약 확장적 효력을 통한 단협상의 징계 규정이 위반되는 취업규칙상의 징계 규정은 무효이고 그래서 자기는 단협의 일반적 구속력에 단협을 적용받으면 취업규칙이 단협 적용받는 사람에게는 취업규칙이 단협하고 충돌하면 취업규칙이 무효죠. 그래서 취업규칙 무효고 그래서 이러한 무효인 취업규칙에 근거한 징계는 무효라고 주장하였다. 즉 근로자는 당신이 단체협약의 확장 적용을 받기 위해 동종의 근로자의 범위를 좁게 주장하였는데 그 이유는 자신이 동종의 근로자인가 단체협약이 반수 이상의 적용을 받게 하기 위함이었다. 그러나 법원은 노조 가입 자격이 차장급 이하의 근로자라면 정사원 또는 촉탁사원으로 구분하지 아니하고 동종의 근로자에 포함시켜야 하므로 해당 근로자가 동종의 근로자에 해당되면 인정되지만 단체협약을 적용받는 자가 동종 근로자의 반수에 해당하지 않아 근로자의 주장을 배척하였다. 동종 반수에 해당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여기서는 이제 분모가 문제가 된 것이었죠. 분모가 문제가 되어가지고 그 이 사람은 이제 단체 협약상에 의한 조합원 자격의 제한은 아예 없었고 노조의 규약에는 부장급 이상을 제외한 사원은 모두 이제 분모에 포함된다 그랬어요. 그래서 차장급 이하로 다 포함될 수 있는데 이 차장급은 별로 가입을 안 했겠죠. 그래서 가입을 안 해가지고 분모는 크다란데 분자가 작아가지고 반수가 안 돼. 그래서 이 사람이 분모를 좀 줄여보려고 주장을 했는데 받아들여지지 않았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203페이지의 방가로 가와 204페이지의 방가로 나의 대법원 판례에 보면 단체 협약에 적용 배제 조항만 두지 않는다면은 적용 배제 조항만 두지 않고 노조 규약이 좀 제대로 만들어져 있다면은 큰 문제가 발생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애초에 단체 협약을 아무 생각 없이 그런 식으로 제한하는 규정을 두는 그런 체계를 하는 것은 대단히 근시안적이고 단견이다. 나중에 어떤 일이 벌어질지 모르는 것이죠. 205페이지 방가로다. 직종으로 단협 적용의 제한. 단체협약 제5조에서 일반직 사원은 조합원의 범위에 제한하도록 규정되어 있고 노조의 규약에서도 마찬가지로 규정되어 있다. 피고에서는 생산직 사원 2395명 중 조합원은 1532명이고 비조합원은 863명으로 근로자 반수 이상으로 조직된 노조가 존재하고 있었던 사실이 인정된다. 피고 회사는 원고들 중 일반직 사원들에 대해서는 임금 청구에 관한 취업규칙 변경뿐만 아니라 단체협약 일반적 구속력을 통해 생산직 근로자들로 조직된 노조가 체결한 단체협약의 적용을 주장하였다. 이에 관해 법원은 원고들 중 일반직 사원들은 피고회사의 단체협약에 의하여 종업은 자격이 없어 동종의 근로자라고 볼 수 없어 피고회사의 단체협약 중 전체 종업원을 대상으로 하는 듯한 규정이 일부 포함되어 있다고도 이와 달리 볼 것은 아니라고 판단하였다. 그래서 이 사건이 동종의 근로자에 관한 다른 사건과 특이한 점이 있다. 뭐냐? 단체협약 일반직 구속력을 적용을 주장한 것이 근로자가 아니라 회사라는 점이다. 또한 피고회사는 이를 위해 단체협약 일반직 구속력이 인정된 판결을 제시하였지만 이 사건과 사안을 달리함으로 이 사건에 원용하기에는 적절하지 아니하다고 판결한 점이다. 그래서 그 직종 어쨌든 다 여기서 방가로 다에서는 회사가 주장하였던, 근로자가 주장하였던, 어쨌든 그 단체 협약에서 이걸 갖다가 제외시키면은, 제외된다. 분모에서 제외된다. 또 분자에서도 제외된다. 적용 못 받는다. 이래가지고, 어쨌든, 단체 협약에서 적용 제외했나 안 했나. 이걸 조합은 가입 자격 범위라는 형식으로 적용 제외를 했느냐 안 했느냐 이것을 대단히 중요하게 보고 있고 이거 하나만으로 한 큐에 전부 다 일반적 구속력까지 다 해결하려는 문제점을 보이고 있다는 것이죠. 209페이지 다 정리. 판례 입장 사안에 따라 복잡한 것 같지만 다음과 같이 정리할 수 있다. 첫째, 노조 규약과 단협의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직무 및 직종 또는 고용 형태들을 불문하고 모두 경영상 일체를 이루는 작업활동의 일부를 맡고 있는 근로자라고 보아서 동종의 근로자로서 35조의 동종의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보는 거고, 둘째, 이 노조규약과 단체협약에서 단협의 적용 범위에 아무런 제한이 없으면 동종의 근로자는 노조법상 사용자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한 상시 사용되는 모든 근로자가 된다. 셋째, 단협의 적용 범위에 노조규약과 단체협약이 제한을 두고 있으면은 우선 규약과 단체협약상의 조합은 자격 제한 범위가 동일한 것이라면은 어느 것을 따르더라도 뭐 단체협약은 적용되지 않게 되고, 넷째, 노조의 조합원이라도 단체협약 전체 적용과 관련하 특정한 조항 적용에서 차이가 있다면은 단체협약 일반적 구속력을 적용하기 위한 사항이 무엇인가에 따라 달라진다. 즉 단체협약을 전부 적용받는 모든 근로자 전자라면 단체협약의 전부 적용받는 모든 근로자, 후자라면 단체협약상의 일부 조항을 적용받는 특정한 범위의 근로자와 동종 근로자의 판단 기준이 될 것이다. 그래서 넷째는 뭔 말을 하고 싶은 거냐면은 결국 단체협약에서 이 일부 조항만 적용을 배제한다. 혹은 전체 조항에서 이 사람은 노동조합 가입 자격 범위가 없다. 이런 식으로 되면 전부 조항이 배제되는 것으로 이 사람은 단체협약 이런 조항은 배제된다. 이렇게 주장하면은 단체협약의 일반적 구속력을 받지 못한다는 것. 결국 전부 다 단체협약이 규정하기 나름이다. 라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는 것. 상당히 주관적인 걸 중요시하고 임의복귀로서 해석을 해서 문제가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212페이지 대상 판결의 평가. 피고는 노조규약으로는 조합원이 될 수 있지만 단체협약상 조합원의 범위조항에 따르면 단협의 적용대항이 될 수 없다. 따라서 피고가 일반적 구속력이 발생하는 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조합원 자격에 관한 단체협약의 유효성을 먼저 판단하고 그에 따라 동종의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두 단계의 판단 과정을 거쳐야 된다. 현재까지 판례에 따르면 단체협약상 누구누구는 조합원이 될 수 없다라는 범위조항은 유효한 것으로 해석된다. 어떤 의미에서 유효하다? 아까 말했듯이 그 단체협약의 적용을 배제하는 의미에서 유효하다. 다만 노동조합에서 자체적으로 그 단체협약의 적용이 배제되는 사람이 배제됨에도 불구하고 노동조합에 가입해서 조합 활동을 하는 것은 큰 의미 그 막는 의미는 없죠. 왜냐하면 그런 사람도 노동조합에 가입해서 그 사람들이 투표를 해서 노동조합 자체적으로 단체협약을 다시 체결하는 데 영향을 끼칠 수 있고 그럼으로써 조직이 그 배제된 미조직 근로자들이, 노동자들이, 그 상황을 반전시킬 수 있는 기회를 가질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자, 그리고 동종의 근로자에 관한 대상 판결은, 전술안방과 같은 판례 유형화 중에서 단체협약에서 조합원의 범위를 직위 또는 직급에 의해서 제한하는 유형에 속한다. 근데 직위 또는 직급에 의해서 제한하든, 아니면은, 직능에 의해서 제한하든, 단체협약이 적용 배제하면 그것으로 끝이다 라는 것이 판례의 입장인 것이죠. 결국 이 대상 판결은 판례의 흐름을 따른 것이고 종전 판례의 범위에 충실하게 해석한 것이라고 볼수 있죠. 그렇지만 아까 봤듯이 동종의 근로자를 객관적으로 먼저 범위 확장하고 그 객관적 요건에 해당하면은 35조 분모 분자를 따진 다음에 요건이 성립하면은 바로 적용해서 일반적 구속력의 적용을 받게 하는 것이 강행법규를 해석하는 올바른 태도이지. 이것을 임의법규식으로 한 큐에 주관적 적용을 받지 못하니까 강행법규상 일반적 구속력의 확장도 받지 못한다고 해석한 것은 타당한 해석이라고 볼수 없다라고 한 것이죠. 잠시 쉬고 214페이지 다음 판례를 보도록 하겠습니다.